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말씀은 한 목소리로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새벽 찬양대에 찬양을 기뻐 받으셨을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읽은 마가복음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후에 무화과나무, 어제 말씀 나누었던 것처럼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사건, 그리고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사건, 그 일 이후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무슨 권위로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하는 그 논쟁이 있은 이후에 예수님께서 주시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서 십자가를 향하여 걸어가시는 그때에 이스라엘은 지금 어떤 상태에 있으며 이 이스라엘이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또한 어떻게 드러날 것인지 그 전체를 조망하는 비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실제 있었던 일이라기보다는 예수님께서 비유하시는 비유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비유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든다라는 말로 시작하십니다. 이 사람은 아주 세심하게 포도원을 준비합니다. 포도원을 만들고 그 둘레에 산 울타리를 두릅니다. 외부로부터 침입을 막기 위한 것일 것입니다. 또 그 안에는 즙자는 틀을 만들어 포도를 수확한 이후에 직접 열매를 따서 또 그것을 포도주로 만들 수 있는 설비를 갖춥니다. 망대를 세워 포도원을 지키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포도원을 아주 정성 들여 세심하게 좋은 농작을 할 수 있는 포도원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주인은 이 포도원을 직접 경작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농부들에게 맡깁니다. 마치 계약을 맺는 것처럼 포도원의 모든 시스템을 넘겨주고 타국으로 떠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농부들을 시간으로 따져서 뭐 아르바이트를 불러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그가 애쓰고 수고하며 만든 포도원을 전적으로 맡기는 것입니다. 단순한 일꾼으로 그에게 일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완전히 맡는 청지기의 위치로 그들을 불러서 그들의 소유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소유는 분명히 주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마치 그들에게 소유인 것처럼 주고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주인은 이 모든 것을 주고 떠나는 이 모습을 통하여서 어제 말씀에서도 무화과나무가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한다라고 했는데요. 이 포도원도 이사야서의 말씀을 보면 포도원의 비유가 나오게 됩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하면서 이사야 5장에서 나오는데요. 이 말씀과 너무나 유사하게 울타리를 두르고 좋은 포도나무를 심는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포도원이라는 것도 포도원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주시는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로서의 의미를 가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듯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를 청지기로 부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모든 것의 주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너무나 많은 것들이 주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자유가 주어졌고 내가 마음껏 이것을 사용해도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들도 동일할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생명, 나에게 주어진 육신, 나에게 주어진 이 모든 것들 나에게 주어져 나에게 맡겨져 있지만 그것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심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여 주시고 맡겨주시고 청지기로 우리를 세워주셨다 하는 그 인식이 있을 때에 내 삶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포도원의 주인은 포도원 청지기들에게 포도원을 맡기면서 그들에게 기대를 하십니다. 무엇을 기대하시느냐? 바로 소출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완전한 시스템을 다 갖추고 그들에게 맡겨주실 때는 열매 맺기를 기대하시는 겁니다. 그들이 이 포도원을 받는 것은 전적인 은혜로 그저 주시는 주인의 뜻을 따라서 주어지지만 그 은혜에 반드시 응답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 전체는 열매 없는 신앙에 대한 경고를 꾸준히 합니다. 어제 무화과나무에서도 열매가 없는 신앙에 대한 경고를 하는데요. 열매 맺을 것을 기대하시는 겁니다. 이 주인이 포도원을 주고 그것을 착취하거나 열매만을 전부 싹쓸이 해가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주어진 은혜에 대한 합당한 응답, 합당한 반응을 요구하고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철저한 은혜에 기반하여서 우리들에게 사명을 부여하시고 건강하게 열매 맺기를 요구하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없이 그저 주어진 은혜로 이 자리에 서 있는 자들입니다.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설 수가 없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갈 힘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은혜에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로 말미암아 열매 맺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늘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받은 그것에 어떻게 응답하고 어떻게 반응하며 어떻게 열매 맺을 수 있는지 우리들은 늘 우리 자신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포도원에 그들이 충분한 시간이 지나고 나서 때가 이르게 됩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때가 이르매라고 하면서요. 충분한 시간이 지나간 이후에 이 주인은 정당한 소출을 요구하게 됩니다. 결산의 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주인의 시간표를 따라서 열매를 요청하는 겁니다. 과도하게 일찍 열매를 재촉하거나 빨리빨리 내놓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충분한 시간 이후에 열매를 요구하십니다. 주인은 종을 보냅니다. 농부들은 그런데 그 종에게 열매를 내어놓지 않고 그 종을 때리고 거저 보내버립니다. 또 다른 종이 오게 되는데요. 상처를 내고 또 보내버립니다. 또 다른 종은 죽이게 됩니다. 5절 말씀을 보시면요. 그 외에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반복적으로 종들이 보내지고 그리고 반복적으로 그들을 거절하는 모습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봐도 합당하지가 않은 것입니다. 이 그들에게 거저 주어진 은혜, 적절한 시간은 지났고 합당한 열매를 요구하고 요청하는 합당한 요청에 반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 본다면요. 본인들이 경작하고 본인들이 주어졌을 때 이것은 내가 주인이다. 이제 이것은 내 것이다. 이것이 그저 내가 받은 것이 아니라 내 것이다 라는 생각, 그 잘못된 생각이 그들을 아마 이렇게 이끌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주인은 한 번의 실패, 또 한 번의 실패 이후에 분노할 만도 한데 끊임없이 종들을 보내면서 그들에게 요청합니다. 그리고 주인은 마지막으로 아들을 보내게 되는데요. 6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 남아있도다.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농부들의 반응이 끔찍합니다. 그들은 아들이 오는 것을 보고 아들이니까 우리가 주자. 아들이니까 우리가 합당하게 대우하자는 것이 아니라 이는 상속자니 우리가 죽이고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자. 그들의 욕망, 욕심, 이 포도원을 바라보며 생기는 그 욕망과 욕심이 주인을 보지 못하게 하고 주인이 보낸 종들을 보지 못하게 하고 주인의 아들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상황에서 먼저 바라보아야 하는 것은 이 주인의 사랑이 끝이 없다는 겁니다. 끝까지 기다려주고 끝까지 손 내미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종들이 많이 맞고 그 종들이 죽임을 당하더라도 복수로 응답하지 않으시고 또 찾아오시고 또 찾으시고 결국은 아들까지 보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시는 사랑이 그러합니다. 반복적으로 지속하여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끈질기게 우리를 찾으시고 다른 말로 하면 좀 더 집요하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사랑으로 승복시키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이렇게 찾으신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나의 욕심이 나를 사로잡고 있을 때 내 삶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 이것은 마땅히 내가 누려야 할 내가 이루어낸 모든 것이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는 그 찾아오심을 침해라고 여기게 됩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주시는 그 은혜가 나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여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찾아오셔서 끊임없이 문 두드리시는 분이심을 보게 됩니다. 끊임없는 찾아오매 결국 그들의 마지막 반응은 그 아들을 죽여서 밖으로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포도원의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예수님이 물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지속적으로 거절해온 이스라엘에게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시는 것이 옳을 것이냐라고 말했을 때 심판하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심판,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말씀을 나누다 보면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아니 하나님이 다 해놓고 자기 뜻대로 안 하면 심판하고 그게 무슨 사랑의 하나님이냐, 무슨 자기 말 안 들으면 결국은 다 심판하면서 그것이 왜 어떻게 사랑이시라면서요.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어떻게 그렇습니까? 라고 묻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할 때 무자비한 보복 혹은 분노의 폭발, 참지 못해서 인내력이 없어서 폭발하시는 폭발로 우리 수준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무자비한 보복이 아니라 거룩한 정의, 그 정의가 바르게 서게 되는 것이죠. 영적인 책임을 마지막에는 물으시는 하나님의 의로운 판단. 그러니까 결국 마지막에 결산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으로 말미암아서 이 땅을 살아갈 때 때로는 정의롭지 못한 일이 일어나고 공의롭지 못한 일이 일어나고 차별이 일어나는 것 같으나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변덕이나 감정적인 반응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나는 사건, 하나님의 정의가 드러나는 것, 범죄와 불의가 하나님의 정의 앞에 심판받는 하나님의 성품의 방식으로서, 거룩한 성품의 방식으로서의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반드시 함께 있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판받아야 하지 않겠느냐. 이 이스라엘, 이 포도원의 일꾼들은 이스라엘을 나타낸다 말씀드렸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끊임없이 보내는 선지자들을 핍박했습니다. 그들을 죽였습니다. 하나님이 끊임없이 보내셔서 돌이키라 돌이키라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그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듣지 않고 거절하고 거절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끊임없이 손을 내미시고 결국은 그 아들을 보내신 겁니다. 설교를 시작할 때에 이 오늘 말씀은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바로 그 다음 날에 있었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5일 전에 말씀이라는 거죠. 이 십자가, 아들이 십자가를 지고 버려지게 되는, 내던져지게 되는,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에서 매달리게 되는 그 날들에 대한 예표로서의 말씀. 지금 아들이 와서, 그 아들이 지금 그들의 눈앞에 와서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도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 듣지 못하는 이스라엘에게 애처로이, 애달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결국은 있게 되는 심판까지도 말씀하시는 그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 다 알고 있듯이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게 되고 이 아들은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보여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결국 거절당하는 결말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놀라운 것은 이제 복음의 역전, 그러니까 거절당한 그 사랑, 그것이 은혜가 시작되는 시작점이 되게 되는데요. 10절, 11절 말씀, 우리 10절, 11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모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끝나서 그 아들마저 죽어서 버린 바가 되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버린 바 된 그 돌에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시작하신다는 겁니다. 모두가 버린 바 된 돌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는 버려진 그 돌을 건물의 모퉁이 돌, 머릿돌이 되게 하셔서 그것을 중심으로 새로운 건물을 건축하고 지어가게 되신다는 겁니다. 사람들의 버림, 사람들의 배반, 끝없는 사랑에 대한 끝없는 배신이 끝이 아니라 심판으로 보여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까지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 심판으로 보여지는 그 심판이 실상은 누구에게 부어진 심판이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부어진 심판이라는 겁니다. 이 농부들이 받아야 될 그 심판을 아들이 받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그곳 가운데 사랑을 일으키시고 복음을 일으키신다. 그러니까 이게 말이 되지 않는 일인데 그러하기에 11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의 눈에 놀랍도다. 끝없는 배신의 결과가 그 아들을 버린 것의 결과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찾아오는 복음의 역전이요 한없는 은혜의 재생산이요 생명의 살아남의 역사가 바로 아들을 버린 것에서 시작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은혜를 입은 자로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고 끊임없이 배신하는 그 배신의 결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신 것이고 그곳에서 다시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창세기 구약 성경부터 꾸준히 읽다가 보면요. 놀라운 신앙의 역사, 위대한 인물들의 역사가 아니라 연약한 인생들의 역사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놀라운 신앙의 사람들조차도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범죄를 저지르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는 이루어져 가느냐? 연약한 인생을 뚫고 이루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그것이 성경 말씀인 것입니다. 죄인된 불순종하는 자들의 그 불순종을 뚫고 결국은 꽃피우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의 사랑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끊임없이 배신하지만 끊임없이 거절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새로운 복음의 역사를 이루시는 그 사랑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순절을 지나고 있고 40일 기도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들은 이 나를 위하여 끝끝내 버린 바 되셨지만 머릿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실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나는 배신하지만 나는 배반하지만 그것을 기어코 전복시키고 복음으로 세우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구나. 그것을 깊이 깨달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끊임없이 배신하던 우리들에게 주어진 사랑, 은혜, 이 생명이 왜 주어졌느냐. 우리들 오늘 말씀 처음으로 돌아가 보시면 청지기로 우리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들에게 기대하고 계십니다. 생명을 주시고 무엇을 기대하시느냐? 또 다른 생명을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은혜 입은 자로서 생명 살리는 꿈을 늘 꾸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이 하루 누군가를 만나서 어떤 대화를 하며 오늘 이 하루 누군가를 만나서 어떠한 표정을 지으며 우리 가정에서 내가 어떤 말을 통하여 어떻게 생명을 살려낼 것인가. 제가 사역을 처음 시작할 때 청소년 사역을 했는데요. 처음 사역을 시작할 때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청소년 사역 세미나를 열심히 찾아서 제가 다녔습니다. 그 가운데 뭐 프로그램을 소개해 주는 데도 있고 한데요. 한 청소년 사역을 하는 목사님이 나오셔서 설교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청소년들을 만나게 될 건데 이들이 마지막으로 듣는 복음이라고 생각하고 설교해야 된다. 자살하는 청년들도 많이 있고 또 우리들의 앞날을 어찌할 수 없으니까 정말 그 마음으로 설교하고 그 청소년들을 대해주십시오 하는 게 참 마음에 울리더라고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단잠을 주시고 또 새로운 하루를 주셨습니다. 새로운 생명을 주셨습니다. 오늘 이 하루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인데 은혜를 입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대하십니다. 우리들에게 열매를 기대하십니다. 생명 살리는 그 생명이 흘러가기를 기대하십니다.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기를 기대하시고 우리가 누군가에게 손잡아주기를 기대하시며 그 복음의 이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흘러가기를 기대하십니다. 그 기대에 우리가 합당하게 응답하여야 하겠습니다. 말 한마디 생명 살리는 말이 되어야 되고 누군가를 만나는 그 하나 생명 살리는 발걸음이 되어야 됩니다. 누군가의 손잡아주는 생명 살리는 손이 되어야 되고 우리들의 눈과 귀가 생명을 살리는 것을 향하여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버림받았지만 머릿돌이 대신 복음의 역사를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길일 줄 믿습니다.